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통나 8월 10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효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네, 여러분. 듣똑나 최초로 저희가 굿즈 펀딩 페이지를 어제 오픈한 거 다들 그치, 알고 그치. 계시죠?
네네. 네.
이번에 저희가 디자인 리뉴얼 하면서 Get Bette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렇게 짜잔 최초로 오픈을 했어요.
네.
많이 도와주시고요.
굿즈 저희 처음 만든 거죠, 공식 굿즈는.
그렇죠, 그렇죠. 처음입니다. 많이 많이 도와주시고.
도와주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요. 지금 굉장한 화제작입니다. 영화 모가디슈에 대해서 모가디슈? 네,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영화관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도 벌써 100만 관객이 넘어섰더라고요. 이 영화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베테랑, 베를린, 군함도 이런 영화들 연출했던 천만 감독이죠. 류승환 감독의 신작인데요. 김윤석, 조인성, 허진호 배우 등등 유명 배우들이 총출동하고 제작비도 250억 원 이상 쓴 대작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이 여름 핫한 시장을 노리고 나온 텐트폴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요. 91년 소말리아 내전 때 고립됐던 남한과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함께 탈출을 시도했던 실제 사건을 고증해서 영화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류승환 감독이 밝히기를 그 사건 자체가 너무나 극적이고 또 그 사건 안에 놓여있는 인물들의 모습이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연출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더라고요. 저희도 다 지금 영화를 네. 보고 왔는데 그 뭐랄까 한국인만 아는 그 남북관계의 미묘한 기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긴장관계라든가 그런 갈등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극적인 사건을 아주 뭐랄까 담담하게 잘 영화했다고 해야 할까?
네, 네. 맞습니다. 이 영화 이제 보고 나면 당시의 국제정세라든가 또 남북관계의 흐름 그리고 실제 사건이랑 영화가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해지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영화 리뷰를 하는 거는 아니고 외교 이슈랑 북한 이슈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를 모시고 이 영화의 모티프가 됐던 실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남북관계나 국제관계 이야기까지 좀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네, 엄청난 대작 그 방송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요. 이런 게 융합, 통합.
그렇죠.
네.
모가디슈가 250억 원 정도 들었다면은 우리 방송은
2,500원. 블랙보리 한 잔에.
2,500원. 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 게스트로 나원정 기자를 모시는 건 아니고요. 예. 네, 지난번에 저희 출연해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주 쉽고 유익하게 이야기해주고 갔던 박현주, 예, 외교 담당 기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외교안보팀의 박현주 기자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지금 저장해놨어요?
아, 지금 이 인사말만 준비를 하고 듣고 있다가,
네. AI인 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4단계여서 좀 출입처에서도 브리핑도 화상으로 바뀌고 또 이제 뭐 당국자들이나 뭐 이렇게 학계에 계신 분들 접촉도 제한이 돼서 약간 좀 손발이 웃긴 취재를 하고 있는데 나름 또 저녁 있는 삶은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현장 취재가 너무나 막혀 있다 보니까 뭔가 심도 깊은 기사들이 잘 나오기가 어렵고 뭐 팩트 체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는 이제 네. 기사를 봤거든요.
맞아요. 뭐 이렇게 취재한 분들 식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같이 좀 여유 있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으면 뭐 직접적인 정보를 듣지 못하더라도 맥락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듣게 되고 그게 다 기사에 녹아지게 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시국 계속되니까 그런 게 좀 어려워서 약간 너무 깊이 없는 기사를 쓰게 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고민도 안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와중에 또 우리 박현주 기자는
아주 깊게 썼다.
디깅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 대단하다. 그래서 오늘 또 모셨죠?
네.
예. 오늘 방송은 초반에는 스포일러 없이 진행을 할 거고요. 중반 이후에 영화에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스포일러 있습니다 라고 알람을 꼭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 하기 전에 한번 영화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스포일러 없이 간단 평을
네, 저는
궁금하다. 정말 외교 기자가 본 뭔가지죠. 네.
저는 외교부를 출입을 하고 있으니까 뭐 다른 출입처는 그 출입처에 계신 분들에 대한 영화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경찰 출입하면 경찰
그렇죠,
관련한
그렇죠.
영화도
뭐
많고
법조도 그렇고
뭐 법조도 검사 영화 정말 많은데 외교관이 나오는 영화는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뭐 영화 보면 액션 씬도 많고 정말 생고생고생 선생님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외교부 출입을 하다 보면 정말 해외 공관에 뭐 외교부에서는 냉탕, 온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힘든 곳은 냉탕인 거고 뭐 아프리카 국가, 치안이 불안한 국가라든가 그런데 이제 냉탕이고 뭐 상대적으로 좋은 뭐 미국, 뭐 일본 이런 데는 온탕이라고 하는데 그 냉탕 지역, 힘든 공간에 갔을 때 많이 고생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주워 듣곤 했었어요. 뭐 굉장히 치안이 불안해서 공관이 철수를 하자마자 그 공항이 폭격을 맞았다든지 아니면 뭐 홍수가 나서 공관에서 정말 작은 배로 위태롭게 막 노를 저어서 나왔다든지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듣곤 했었는데 이번에 스크린으로 그런 장면을 실제로 보는 것 같아서 진짜 해외 공간에서 고생하는 공관원분들이 많으시구나 느꼈습니다.
이런 걸 또 느낄 수 있구나. 네. 아니,
거기도 왠지 그 연륜 있는 외교관분들이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런 얘기 영화 보시면서 하실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나 때는 더 열악했어. 지금은 좋을 때야. 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만요. 네.
특히나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그런 굵직굵직한 그런 전쟁이나 사건들이 벌어졌던 그 공간에 또 계셨던 분들은 더 이렇게 공감하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봤어요? 이영 기자는?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제가 원래 소시적에 조금 약간 종군 기자 이런 거 꿈꿨다고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막 그때 한참 이제 전쟁 영화 볼 때 그런 생각도 나고 저는 비욘드 랭군 그 영화가 굉장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영화?
비욘드 랭군이란 영화 혹시
비욘드 랭군?
네. 랭군이 랑군인데 그 아웅산 수치 여사 뭐 민주화 운동 이런 거 하던 시기에 우연찮게 그거에 휘말리게 되는 미국 여의사가 주인공인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막 탈출해야 되고 막 이런 그 스토리가 되게 겹쳐 보이면서 흥미진진하고 네, 그랬어요. 이게 한국 영화인데 또 한국인 아닌 사람이 봐도 재밌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블랙 호크다운이라는 영화, 전쟁 영화로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그것도 이제 소말리아에서 이제 미국 군인들이 갔다가 또 탈출하는 영화거든요. 뭐 그런 전쟁 영화도 생각나고 아무튼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특히나 이제 이번 모가디슈 같은 경우에 박현주 기자가 그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죠. 김윤석 배우가 연기한 그 남한 대사의 실제 인물을 또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여쭤보려고 하고요. 저는 진짜 보는 내내 와 이거 어떻게 찍었지? 그러니까. 진짜 잘 찍었다. 이게 100% 해외에서 찍은 영화래요. 근데 이 작품의 배경이 소말리아의 수도인 모가디슈잖아요. 네. 근데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이 된 터라 아예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모로코의 에사우이라라는 지역에서 찍었다고 하는데 이게 촬영이 2019년 10월에서 2020년 2월에 찍었대요. 넉 달 동안.
네.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 좋게 촬영을 하고 돌아온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이런 이국적인 풍경에 한국인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막 전경에 바다도 나오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로케이션 장소를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러니까 영화 이야기 조금 더 하면은 류승환 감독이 제작 보고에서 설명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블랙 호크다운이라는 할리우드 전쟁 영화 이 영화도 네. 배경이 소말리아인데 이것도 모로코에서 찍었대요. 근데 이게 이제 소말리아 랑 굉장히 비슷한 그 어떤 건축이라든가 자연 풍광이 있는 곳이 모로코에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블랙 호크다운 현지 프로덕션 매니저를 담당했던 모하메드라는 분이 계신데
모하메드라는 분이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 모하메드가 뭐 모하메드란 분이 한 60대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뭐 미션 임파서블 본 시리즈 등등등등 이런 굵직한 영화들을 제작할 때 현지 프로덕션 매니저를 하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담당을 하면서 이제 모가디슈랑 똑같은 지역을 헌팅을 해서 찾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모로코의 그 이름도 어려워요. 에사우이라라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 100% 찍었다고.
감쪽같이 그렇게 찾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이 영화의 배경으로 좀 이야기가 넘어오게 되는데 이 영화는 이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그 즈음의 국제정세를 알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영화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시작 전 자막으로도 나오던데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을 놓고 북한이랑 경쟁을 하던 때였고 유엔에 가입하기 위해서 외교력을 아주 총동원하던 그런 때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했던 걸까요, 박 기자님?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도 배출한 그런 그러네. 나라지만 그 과거에는 처음 우리가 유엔에 가입 신청서를 내고 이제 실패를 하고 그 이후에도 42년 동안 계속 가입이 안 되는 약간 그런 좀 서름이 있었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우리가 유엔에 남북이 동시에 가입을 한 게 1991년 9월인데 이게 좀 꽤 좀 뒤늦게 들어간 편이에요. 이게 1991년 9월에 가입을 했고 이 영화의 배경은 1991년 1월쯤이니까 굉장히 그 직전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가입을 하는 게 왜 이렇게 험난했는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처음에 속내는 당시 한국이든 북한이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서로가 합법적인 정부다라고 주장을 하는 가운데 단독으로 가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북이 뭐 따로 가입을 해도 괜찮다는 시기였는데 북한은 아니었어요. 한국이 유엔에 뭐 우리와 따로 가입을 한다면 이거는 남한 정부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라고 해서 이걸 굉장히 막았거든요. 그런데 유엔에 가입을 하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뭐 우리 얘기하는 막 중국, 미국, 러시아 이런 곳에서도 한 명도 거부권, 비토가 안 나와야 되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전체 회원국 중에서도 표를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럼 남북이 서로 단독으로 가입을 하려고 하고 북한은 더 강력하게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는 걸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일단 첫 번째 조건 말씀드린 상임이사국 전체의 마음을 얻는 문제에선 한국 우리가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소련이랑 중국이 딴지를 놓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 근데 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가입을 하려고 할 때 미국이 문제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서로 가로막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를 인질협상의 비유도 하던데
그러네요.
한국은 이제 미국이 뒤에서 있고 또 북한은 중국이랑 소련이 뒤에서 있으면서 서로 이제 가입에 경쟁을 하고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조건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전체 그 상임이사국에서 비토가 나오지도 않아야지만 전체 회원국 중에서도 표를 많이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정확히는 한 3분의 2 정도인데 그래서 전 세계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지지표를 끌어모으는 데 집중했는데 아프리카가 가만 보면 지도만 봐도 국가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50개가 넘는 국가가 아니고. 있는 큰 표밭이고 당시에 이제 소말리아는 이미 유엔 회원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말리아가 유엔에서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는 거에 찬성표를 던져주면 이거 자체로 그 한 표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아프리카 웬만한 국가에다가 남북이 공관을 두고 외교전을 벌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그리고 당시가 1991년인데 당시 외교문서 같은 게 30년이 지나면 딱 그때를 시점으로 공개가 되는데 그래서 올해가 하필 그 기자들에게 당시 남북이 이제 치열하게 외교전을 벌이던 때 문서가 공개가 됐을 때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외교전을 벌이던 문서들을 보면 북한이 한국을 절대 유엔에 가입하려고 할 때 이걸 찬성해주면 안 된다. 한국은 핵 저장소다. 그리고 6.25도 북침이다. 이런 거를 이제 전 세계 공관에 가서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한국 남한이 핵 저장소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북한이?
네.
진짜요?
한국이 핵 저장소다. 그러니까 당시 미국을 뒷배로 하고 이런 게 다 외교 문서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모략전을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하진 않았고 한국은 이제 남북이 나중에 동시에 가입을 하고 별개로 가입을 하는 것을 이제 추진하는 입장이었는데 북한은 막판까지도 좀 이걸 많이 못 받아들인 측면이 있고 그렇게 외교전을 벌이고 네. 뭐 한국도 비슷하긴 했겠죠. 예.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되게 네, 지금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한 1991년 9월에 북한은 160번째로 가입했고 한국은 161번째로 가입을 했지만 어쨌든 한날 한시에 동시에 이 가입 승인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동시가입이라고 보는 게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격세지감이네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이 너무 갑자기 막 와라락 생기는데 일단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의 배경 자체가 그런 양쪽 남한 대사와 북한 대사가 소말리아 그 정부를 찾아가서 이 찬성표를 얻기 위해서 서로 이제 각축전을 벌이다가 경쟁을 벌이다가 내전이 발생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박현정 기자님 얘기하신 거에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는 소말리아가 먼저 유엔 가입국이었다라는 사실. 남한이랑 북한보다. 왜냐면 저희가 소말리아 하면은 이제 좀 너무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기아와 빈곤이 좀 있는 국가 그리고 국력이 굉장히 약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데 그랬다는 사실이 좀 놀랍네요. 먼저 유엔에 가입 가입했다는 게.
예, 맞아요. 그래서 당시에 당시 우리의 그런 국력에 비해서 1991년 9월에 가입을 한 이 시기가 꽤 뒤늦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서로 경계를 하고 서로가 단독 가입을 추진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딴지를 놓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소말리아도 정말 가난하고 영화에서 비춰진 것처럼 내전으로 사실상 전쟁통이나 다름 없었는데도 이제 유엔 회원국이지만 우리는 그 지위를 아직까지 얻지 못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고 또 이제 소말리아 대사관이 1987년에 이제 수교를 하면서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 영화의 실존 인물이고 제가 인터뷰를 했던 강신성 대사가 부임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영화대로 1991년에 그 내전 와중에 탈출이 이뤄지고 1992년에 대사관이 폐쇄가 되는데요. 아. 지금은 소말리아에 대사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당시에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엔 가입을 위해서 남북한이 외교전을 벌이면서 아프리카 웬만한 국가의 공관을 만들게 되면서 만들었던 대사관인데 지금은 없고 주 케냐 대사관에서 소말리아 관련 업무를 겸임을 하고 있고요.
아, 또 그러면 그 강신성 대사님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소말리아 대사인 거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또 대사관이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때도 막 소말리아와 꼭 관계가 각별했다기보다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한국이나 뭐 북한을 유엔에 받아줄 때 그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강전 대사님한테 인터뷰를 할 때도 소말리아 이제 재임을 하면서도 뭐가 가장 중요하셨는지 뭐 유엔에 가입하는 이슈가 가장 중요했겠지만 그 당시에 뭐 소명의식이 어떤 거였는지 여쭤봤는데 그냥 좀 굉장히 솔직하게 나는 그때 소말리아에 지지만 얻으면 임무는 완성이었다.
아.
그래서 고관이랑 국장, 장관들 만나서 한국의 유엔 가입에 힘을 실어달라고 설득하는 게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는 소말리아 당시 뭐 어떤 정부 당국자가 유엔에 가서 한국 가입과 관련해서 뭐 지지하는 뭐 연설도 해줬다라면서 뿌듯해했습니다. 아마 외무장관일 텐데 대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는 기억을 하진 않으시지만 어쨌든 이 소말리아가 유엔에서 한국 을 공개적으로 이 유엔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연설을 해줬다. 이게 가장 큰 성과였고 너무 뿌듯했다라고 말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보니까 영화 속에 이게 91년이잖아요 배경이. 예. 그래서 그 한국 공간 안에 호돌이 88년 올림픽 마스코트였던 호돌이 문양이 엄청 여기저기 이제 소품으로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재밌지 않았어요? 거기 나와 있는 깨알 같은 그런 소품들 보는 거나 의상들 보는 거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넘어갈 때 그 굉장히 좀 볼드한 막 그런 양복이라든가 그 큰 선글라스 같은 거 끼고 있고 머리 스타일은 2대8 가르마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거기서 그 입고 다니는 워낙 더운 나라니까 반팔 입고 다니잖아요. 외교관들도. 근데 그 반팔 조금 한 10년 정도 더 입은 거 우리 아빠 옷장에서 본 것 같았거든요. 그 디자인 다 있지 않아요?
맞아 맞아.
호돌이도 그렇고 여기 약간 줄 몇 개가 있는 그 티셔츠. 그 타라티.
네. 아니 그리고 그 남한에서 그러니까 소말리아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로비 아닌 로비 작업을 펼치는데 그 남한에서
행랑가방.
이제 행랑가방에 네. 굉장히 그 선물들을 갖고 오잖아요. 근데 그 선물이 되게 뭐랄까 지금 보면 엄청 궁색한
저게 이제 약간 지방 5일장에서 산 것 같은 느낌의 그런 것들이
네. 88 올림픽 비디오 같은 네. 걸 갖다 주죠.
네. 네. 맞아요.
되게 레트로한 감성이
묻어나는.
네. 그리고 그런 호돌이 같은 게 굉장히 스포는 아니겠죠. 그 이제 약간 북한 어린이들이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면서 어떤 약간 굉장히 매혹적인 상품처럼 그치, 이제 호돌이 인형이 비춰지는데 요즘이었으면 BTS가 유엔 연설하고 네. 이런 게 훨씬 더 파급력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순간.
그때 호돌이가 BTS였나 보다.
아 그런가 봐. 그런가 봐. 좀 약간 액티브한 것도 비슷하네요.
네.
저는 이제 또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게 만약에 북한이랑 한국 양국이 다 수교를 맺은 나라라고 하면 같은 나라 안에 남한 대사관이랑 북한 대사관이 다 있을 거잖아요. 이제 영화 속에서는 이 양측이 서로 속고 속이는 어떤 앙숙처럼 막 정말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는 앙숙인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실제로는 남북 대사관에 좀 교류를 하면서 지냈는지 어쨌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이걸 좀 알아봤더니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인데 남북 대치 공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뭔가 대치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적과 적이 대치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거에 좀 자주 쓰던 말인데 대사관이든 아니면 좀 더 뭐 작은 총영사관이든 한 나라에 남북이 같이 있는 국가. 여기도 소말리아가 보면은 북한 대사관이 있고 한국 대사관이 국립대사관이 있잖아요. 네네. 이러면은 이 남북 대치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한 20여 개 정도인데 과거에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제 아프리카에도 여러 군데에 외교전을 펼치느라 공간을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까 대치 공간에서 북측 동향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서로 경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외교부에선 30년이 지나면 당시의 기밀이었던 외교문서를 다 공개를 하는데 올해가 그 당시 1991년에 문서들이 다 공개가 됐던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좀 재미있게 본 외교문서도 이제 1990년도 불가리아의 상황이 나왔는데요. 대사관에서 초청 행사가 있었는데 한국 공관원들이 들어가니까 거기 있던 북한 공관원들이 아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전원 퇴장해버리고
아,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 외교관이 이걸 본부에 보고를
정보 하고. 보고했구나.
예. 그리고 또 불가리아 측을 만나봤더니 한국 그 외교관한테 아 우리가 한국이랑 잘 지내고 싶어도 북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털어놓고 이게 실제로 그냥 본부에도 외교관분들이 기록을 해서 보고가 되고 이런 문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이렇게 좀 대치 공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좀 굉장히 경계를 했는데 북한은 어땠나 싶어가지고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주 영국 공사 출신인 태용호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 진짜요?
네. 네네. 네, 또 태용호 의원 설명이 북한은 뭐 대치 공간이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뭐 그쪽 표현으로는 뭐 남조선 뭐 괴뢰 대사관이 있는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쪽도 굉장히 경계를 했다고 하고 또 당시에는 우리도 그랬고 북한도 그랬고 뭔가 이렇게 외교 활동을 하다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사관 행사 같은 거를 가야 될 것 같다 싶었는데 북한 사람들 마주칠 것 같아. 혹은 북한 사람이 여기 가면 한국 사람들 마주칠 각인데 하면 사전에 미리 본부에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대요. 이건 북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냥 모든 게 사후 보고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측 인사를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더라도
우연히 만나더라도 사후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제 당시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사전에 신고를 하고 가서 뭐 북한 분들 마주칠 것 같은데 남한 사람들 마주칠 것 같은데 가도 되겠습니까? 뭐 사전 승인도 받아야 하고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직 냉정한 기류가 남아있네요.
그리고 이제 판문점에서 서로 대치하는 것처럼 각 나라마다 그런 공간에서 서로 양측의 대치가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나 보네요.
네.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자유로워가지고 과거에 뭐 육자회담 열리고 했을 때도 육자회담 중에 뭐 주니어들끼리 뭐 식사하다가 뭐 간단하게 인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도 전혀 뭐 사후 신고 이런 거는 했어야 할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제한을 두는 분위기는 아닌데 당시에는 꽤나 좀 엄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영화는 이제 소말리아 내전에 이 주인공들이 남한 대사관 직원들과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소말리아 내전 안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제 이 영화의 갈등이 막 고조되기 시작하는데 그 내전 상황을 잘 묘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좀 무서웠어요. 저는 막 총 서로 관용 없는 그런 총싸움?
살기가 완전히 압도해버린 느낌.
그러니까요. 특히나 또 이제 어린 소년병들이 그 총을 들고 와가지고 다다다다다 쏘고 있는, 그냥 하늘에 막 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소말리아 내전, 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1991년 당시에 쓰였던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당시에도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났으며, 수도인 모가디슈의 절반이 파괴됐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생생하게 당시 비극이 보도가 되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역사적으로 보면 소말리아는 1960년에 영국이랑 이탈리아로부터 독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로 독립을 하면서 이때부터 약간 분열의 조짐이 두 나라로부터 이제 각자 다른 지역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서 분열의 씨앗이 생겼다라는 분석도 있긴 하던데요.
영국과 이탈리아의 식민지였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독립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대통령도 선출을 하고 하는데 1969년에 발해 장군이, 영화에도 언급이 되는 그 발해 정권의 그 발해 장군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20년 넘게 장기 집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기를 들고 반정부 단체 USC라고 하는데 영어로 뭐 United Somali Congress 이렇게 해서 통일 소말리아 의회가 발해 정권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실제로 이 USC 이 스펠링 뭐 가끔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 USC라는 반정부 단체가 내전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발해 정권의 축출에는 성공을 했지만 이후에도 제대로 된 정부는 없었어요. 군벌이 여러 지역을 나눠서 장악을 하고 현재는 직선제가 아닌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을 하면서 대통령이 있기는 한데 여전히 중앙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슬람 테러단체가 계속해서 정부 시설물이랑 민간인을 대상으로 크고 작은 테러를 벌인다라고 합니다. 지난 주말만 해도 버스 테러가 나서 몇 명이 죽고
그래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테러가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네. 불안정한 상황이네요.
예,
네.
그래서 소말리아 역사 자체가 좀 슬프더라고요. 이제 사실 저도 소말리아 위치가 좀 잘 모르겠었는데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지도에서 바다로 뿔 모양으로 튀어나와서 칠자 모양으로 뿔 모양으로 튀어나와서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해안이 되게 길어서 3,300km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해안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안이 긴데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으면서 해적의 근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말리아 하면 소말리아 해적부터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2011년에도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선박을 구출해서 그 아덴만 여명 작전 이런 거 유명한데 네. 그런 식으로 해적 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슬픈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듣고 공지사항 듣고 나서 이제 내전 상황에 맞닥뜨린 남북한 대사들의 탈출 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공지사항 이후부터는 저희가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를 재밌게 보고 싶은 분이라고 하면 영화 보고 와서 공지사항 뒷부분 마저 들어주시면 되고요. 또 혹시 영화는 안 보더라도 이제 현대 외교 정치사의 극적인 장면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듣똑나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광고 문의는 스마트 골뱅이 중앙.co.kr로 주시면 됩니다. 듣똑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채널도 있으니 놀러오세요.
네, 지금 여러분은 듣똑나의 진행자 이현, 김효은 기자 그리고 박현주 외교 담당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앞에서 나온 영화 모가디슈의 배경, 1990년대 초 그 당시의 이야기를 좀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모가디슈 속의 탈출기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박현주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 91년도에 몇 살이셨어요?
아, 저는
없었나요?
마이너스 한 살이었습니다. 네. 제가 아, 네.
왜 굳이 물어보세요.
탄생 전에 네, 있었던
92년생이어가지고요.
아, 네. 정말 까마득한 네,
올해
사건이
되는. 네네. 네.
그럼 언제 이 사건을 알았어요? 이번에 아셨어요?
이번에 영화 보고 알았습니다.
아, 네. 어릴 때 아셨어요? 저도 영화 보고 알았는데.
아니, 저도 영화 보고 알았어요.
성극기 쉽게.
저도 알았죠. 영화 보고 알았죠. 소말리아 내전에 대한
선물만 두고 가려고 했는데.
아, 예. 네. 저는 뭐,
올림픽과 함께 했기 때문에, 88올림픽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근데 박현주 기자님, 일단 이 영화가 정말 너무나 극적인 것은, 이제 내전이 발생하고 남한과 북한이 합심해서 이렇게 대치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심해서 한마음으로 이 내전 상황을 탈출하려고 했다는 건데요. 이 사건 자체가 91년도 그 당시에도 화제가 많이 됐었던 거죠. 뭐 태어나시기 전이긴 하지만.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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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와서 태어나기 전 상황을 보지만 정말 네. 당시에도 화제가 많이 됐더라고요.
네.
특히 중앙일보에서 네. 실제로 특종 보도를 했는데 당시 신문을 보면 떼죽은 말자, 손잡은 남과 북, 소말리아에서 꽃핀 동포회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북측 공관원을 대사관으로 들이는 게 두렵지 않았는지 강신성 대사님 물어보니까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냥 두면 죽지 않냐. 내가 어떻게든 데려가서 함께 탈출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대답을 하셔서 오히려 제가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두렵지 않으셨어요. 막 어떻게 좀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한 번에 네, 전혀 그런 생각은 할 겨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 또 영화에서 보면 이제 약간 스포를 조금씩 해도
네,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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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화에서도 보면 이제 북측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를 굉장히 이제 한국 측 공관원들이 망설이면서 북한은 애들도 군사훈련을 받는다던데 받아줘도 될까? 문을 열어줘도 될까?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류승환 감독에게 직접 자문을 했던 그 북한 관련한 교수님에게 물어보니까 당시에 우리 남북에 있었던 일반적인 서로를 향한 그 적대 감정이라든지 반공정서라든지 이런 거를 좀 효과적으로 보여줄 만한 장치를 넣고자 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적대적인 분위기이기는 했지만 이 영화의 배경보다 한 네 달 전쯤에는 한반도에서 분단 사상 최초로 남북 총리회담이 열리기도 하고요. 강신성 전 대사가 여기에 대해서 북측 공관원들에게 이야기를 꺼냈다라고도 하셨고 하시고
회담했잖냐 이렇게 먼저
그랬다고 하고 또 이 소말리아 탈출기 이후기는 하지만 1991년 12월에 남북 화해나 남북 불가침이나 교류 협력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 기본 합의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당시 분위기가 좀 냉전 체제의 끝이 1980년대 말부터 보이기도 하고 그 흐름에 따라서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열고 또 국제 경기에 단일팀으로 출전하기도 해서 이런 단일팀도 꽤 영화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던 그런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2012년에 개봉했던 코리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한국 최고 탁구스타 현정화 선수하고 또 북한의 또 선수하고 같이 남북 단일팀으로 결성이 돼가지고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사건 자체를 이제 영화화한 게 그 코리아였는데 이것도 91년이었네요. 보니까.
아, 그러네요. 네. 같은 비슷한 시기네요. 네. 네.
이 기사를 저희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옛날 그 DB 찾아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남북한이 같이 힘을 모아서 탈출을 한 건데 그럼 서로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인 거고 그러면 북한 쪽에서 이 기사를 봤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가 또 궁금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강신성 전 대사가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인터뷰를 할 때 언론에 동반 탈출한 거다. 힘을 합쳐서 탈출한 거다라는 거를 부각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준 측면만 부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당시 북측 공관원들이 북한에 돌아가서 혹시나 곤란해질까봐 그런 걸 언론에도 무조건 남북 동반 탈출로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배려를 또 하셨군요. 실제로는 이제 강신성 대사가 먼저 제안을 했고 함께 이제 그 북한 대사관 직원들을 데리고 나오는 뭐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영화 내용을 보면. 이때 북한 대사관이 일단 소말리아 반군한테 습격을 당하면서 이제 완전히 내전의 불길 속에 그냥 내쳐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저기 뭐 중국 대사관 앞도 갔다가 하다가 간신히 찾아간 곳이 이제 남한 대사관입니다. 근데 당시에 남한 대사관은 그래도 소말리아 정부군이 총을 들고 지켜주고 있던 상황으로 영화에서는 나와요.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한 상태. 그런데 이제 찾아온 북한 대사와 그 대사관 가족 등등 직원들을 보고 남한 대사가 이제 안으로 들이냐 마느냐를 놓고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영화 속에서는. 네. 근데 뭐 당연한 게 사실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보안법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통신이 안 되니까 본국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이제 팽팽한 긴장관계 그리고 각자 수싸움을 하는 그 외교의 언어로 수싸움을 하는 것 같은 그 장면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실제로는 또 조금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박 기자가 기사를 보니까.
예, 실제로는 북한이 우리 공관에 먼저 찾아온 게 아니라 공항에서 한국 대사가 북한 대사와 우연히 마주치면서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한국이 북한에게 손을 내민 건데요. 원래 한국 공관원과 교민들이 탈 수 있는 구조기가 공항에 오는 것으로 알아서 아, 우리 태우는 구조기가 마침 오는데 같이 타고 가자라고 북한 대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구조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만 싣고 거의 5분 만에 그냥 떠나버립니다.
영화에서는 근데 연락을 했는데 알아서 하시오라고 한국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오는데 또 그건 아니었군요.
예, 그래서 근데 이 구조기에 대해서도 이 정보를 잘못 받은 건지 그러니까 구조기가 실제로 오기로 했었는지 그 여부 자체도 좀 불확실하긴 합니다.
하긴 워낙 그래서, 정신없는.
예, 그래서 잘못된 정보인지 아니면 이렇게 왔다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지만 아예 그냥 다른 나라 교민들만 태우고 떠나버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기다렸던 구조기가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허탈한 마음에 강 대사가 이제 식구들을 끌고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던 와중에 북한 대사를 보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북한 대사가 우린 이미 대사관이 무장 강도의 습격을 8번이나 받아서 아무것도 없다. 돌아가도 죽는다. 그러니까 공항에 남아서 마냥 구조기를 기다리며 있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 대사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면 공항이라는 게 굉장한 요충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군이든 반군이든 이 공항을 선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항은 더욱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하다. 우리 집에 같이 가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대사가 잠시 고민을 하다가 뭐 결국에는 이걸 받아들여서 이제 같이 한국 대사관에 남북 공관원들이 같이 가게 된 거죠. 근데 영화는 각색이 있으니까 이게 다큐멘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일단 강전 대사는 좀 아쉬움을 많이 표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대사관 앞까지 찾아와서 북한 대사가 도움을 구하는데 한국 대사가 돌아가라 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난색을 표하잖아요. 그러는 걸 보면서 아, 나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제 손을 먼저 내밀었는데 네. 하면서 조금 섭섭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는데 또 그것도 이해가 됐고. 예. 아,
그렇군요. 예. 영화에서는 뭔가 이 양측의 긴장관계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각색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조금 서로 반목하다가 이제 친해지는 관계로 가려고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했
네, 네, 네.
그것도 저 혹시 물어봤어요? 거기 정말 그 통신 핑계로 보고 좀 미루거나 그런 약간의 어떤.
그걸 물어봤어야 하는데 그 선풍기를 들고 통신이 제대로 네네. 되지 않는 척하면서
네. 아. 그것도 만약에 그런 분이 아니셨으면 좀 서운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본부에서 전화 왔으면 제깍제깍 바로 받았는데 네. 네. 아, 그것도 한번 궁금하네요. 네.
재밌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또 중요한 긴장관계로 나오는 것이 이제 남한 대사관 안에 안기부 직원이 함께 있잖아요.
네.
조인성 배우가 연기하는 참사관인데 이 사람 이제 북한 대사관 직원들을 남한으로 들이면서 어떤 꿍꿍이가 있었냐면은 이들을 남한으로 전향을 시키려고 한 거죠. 몰래. 그래서 막 전향서를 막 위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그걸 알게 돼서 서로 이제 싸우게 되고 일촉즉발의 어떤 상황까지 이제 치닫게 되는 이제 전향 문제가 이제 여기서는 또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잖아요. 이거 또 실제랑은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예. 예, 일단 저는 강전대사 설명에 기반으로 하면 일단 사실과는 달랐다. 물밑에서는 뭐 어떤 게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쵸.
일단 강전대사는 굉장히 명확하게 함께 지내는 3박 4일 내내 전향을 고려해 본 적도 없고 또 정치적인 문제로 싸운 적은 없다. 민감한 건 아예 언급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대사관에 가서 이제 남북이 함께 탈출할 수 있는 구조기를 요청을 하면서 영화에선 사실 북한 사람들까지 태워달라고 하면서 이분들 전향할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그쵸. 장면도 있는데 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먼저 북한 사람들을 우리 공관에 가자라고 하면서 끌고 왔는데 어떻게 나만 빠져나갈 수 있겠냐. 같이 나가지 못할 거면 그냥 전쟁통에 남겠다라고 해서 이탈리아 대사가 결국에는 설득이 돼서 구조기를 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전대사 말로는 당시에 이탈리아와 북한의 수교 관계가 없었지만 수교 관계가 없다고 해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이렇게 전쟁통인데 북한 사람들을 두고 갈 그럴 이탈리아 대사관의 분위기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전향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설명이었고요. 또 소말리아 탈출에 성공해서 진짜 천신만고 끝에 케냐 몬바사 공항에 도착한 뒤에도 왜 우리 안기부 직원이 나가서 북측 인원에 전향하는지 그 관심을 꽤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랬고 안기부 입장은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자진해서 온다고 하면 받아들이겠지만 뭐 안 그렇다면 자유 의사도력 하도록 놔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많이 안기부 직원들이 공항에 나와 있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수도 나이로비랑 또 몬바사 공항이 좀 거리가 있는 데다가 일단 케냐에 도착하면 안전하니까 뭐 안기부까지 그렇게 많이 나갈 필요가 없다 해서 강전대사가 기억하기로는 뭐 한 명 안기부 직원 한 명 아니면 안기부에서 보낸 교민 한 명이 나와 있었다. 그래서 전혀 뭐 현장에서 전향을 시도하거나 할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생과사를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까지 또 이제 거론하기에는 좀 여유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살아나가야
그러니까
되니까
네. 양쪽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생존이다.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북 총리회담 같은 것도 강신성 전 대사가 먼저 북측에 얘기를 꺼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북측 반응이 정색을 하진 않으면서도 정치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러면서 좀 웃어 넘겼대요. 그런 거 보니까 뭐 총리회담 얘기만 꺼냈는데도 그렇게 말을 아끼는 걸 보면 전향 이런 거를 꺼낼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또 받아들이진 않았겠죠. 영화처럼 뭐 이렇게 반발을 심하게 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당시 91년도 기사를 보면은 양측 공관원과 가족들은 이 기간 중에 그러니까 서로 남한 대사관 안에서 숨어있던 그 기간 중에 체제와 이념 문제 같이 서로의 자존심과 감정을 건드리는 언행을 삼갔고 우리 측은 고추장을 북측은 총각김치를 갖고 와서 나눠 먹는 등 다정한 이웃으로 지냈다라고 기사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예. 뭔가 예. 그 타국에서 얼마나 아껴놨을 거예요. 총각김치랑 고추장. 예. 근데 다 버리고 어쨌든 몸만 가기 전날이니까 예. 마지막으로 가장 맛있는 맞아요. 걸 꺼내 먹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북한 대사관 식구들이 한국 대사관으로 오기 전에 자기들 공간에 있던 부식들 있잖아요. 채소나 쌀 이런 거를 갖고 왔대요. 아. 싹 긁어서 갖고 온 다음에 우리 이걸로 한 끼 먹자라고 해서 첫날에 그 한국 대사관에서 보내던 첫날 그 저녁 식사를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가져왔던 쌀과 채소로 밥을 지어서 먹었다라고 합니다. 아.
네. 지금 영화에서도 보면은 양쪽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깻잎을 맞아요. 서로 네. 이렇게 깻잎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다.
그거 진짜 네. 한국 사람만 아는 정서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남한 그 대사관 그러니까 남한 대사 부인이 깻잎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붙어서 안 떨어지니까 북한 대사 부인이 그거를 이제 딱 잡아주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서로 나눠 먹는
네네네.
그런 장면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예, 실제로도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추장과 총각김치를 나눠 먹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그 이 영화가 좀 재밌었던 게 막 억지로 그래 우린 한민족이었어 이런 게 안 나오고 그런 아주 디테일하지만 정말 공감되는 깻잎 같은 포인트로 맞아요.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영화보다가 궁금했던 것이 남한이랑 북한이 당시에 수교를 맺은 국가가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요청하는 나라도 달랐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막 작전을 세울 때 이때 당시가 냉전이 종식된 지 이제 얼마 안 됐던 때고 세계가 크게 여전히 양분되어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한국은 이탈리아 대사관에 찾아가고 북한은 이집트 대사관에 그렇게 각각 수교한 국가에 나누어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탈출을 위한 도움뿐이 아니라 당시엔 통신이 불통이라서 본부의 현지 사정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각자의 안부를 본국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연락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북한 대사가 이집트 대사관에 찾아가서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자기들 대사관에 자기 안부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한국 총영사관도 거기에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도 잘 있다는 전문을 좀 보내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전문이 한국 정부에도 접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그리고 한국도 또 이후에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북한 직원이 그 시내에서 벌어진 교전 와중에 총을 맞고 맞아요. 안타깝게 예, 목숨을 잃는 일이 있는데 이걸 평양에 알려야 하지 않냐고 제안을 하면서 이탈리아에 있는 식량농업기구 FAO라고 지금도 활발하게 뭐 북한 관련 보고서를 내는 이런 기구가 있는데 여기 북한 대표부를 통해서 평양에 보고하면 어떠냐고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니까 강신성 전 대사가 직접 전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이탈리아 대사에게 이것 좀 보내주시오. 평양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해서 발송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냉전이 종식된 지 얼마 안 돼서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계속 수교를 하고 있고 또 당시에 수교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나라가 아까 뭐 불가리아 얘기 잠깐 했지만 어떤 나라가 한국과 수교를 하려면 북한의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고 또 북한에서는 또 북한 쪽 입장에서는 또 한국과 관계가 좋은 나라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가 있을 상황이었는데도 이 영화의 상황 그리고 실제 그 당시 1991년 1월 소말리아에서는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연락선을 다 동원해서 힘을 합쳤다라고 합니다.
네. 아, 되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게 이런 이제 서로 대치되는 상황에서도 예. 이런 이제 생사 앞에서는 예. 한 마음이 되고 하나의 인류애로 우기는 거잖아요. 예. 네. 그 결국에 이제 남북한은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제공해준 군용기를 타고 함께 탈출을 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 북한은 이탈리아랑 수교 국가가 아니었지만 이 남한의 강신성 대사, 영화 속에서는 한신성 대사로 나오나요? 이름이 네. 좀 다르게 나오죠? 그 대사가 이탈리아를 잘 설득해서 함께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강신성 대사님이랑 전화 인터뷰를 하셨는데 얘기를 나눠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주말에 영화를 보고 실화라는 걸 알게 되고 또 당시 이야기를 좀 직접 듣고 싶어서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전화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84세 고령인데도 하나하나 찬찬히 꼼꼼히 설명을 하고 감동인 건 직접 손으로 이렇게 타자치는 건 익숙하지가 않으시다고 하면서 손으로 당시 실제 상황을 설명을 해서 종이 6장에 적어서 저한테 외교부 기자실에 팩스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팟캐스트라 아쉬운데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면 강신성 전 대사가 하나하나 손으로 적었습니다.
와 진짜
제목이 해명서로 돼 있는 것은 강신성 전 대사가 영화 다른 점을 좀 부각해서 설명을 하느라 이제 네. 저에게 그렇게 보냈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84세 아, 나이에도 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시나 신기했고 실제로 퇴직하고 나서 소말리아 탈출기를 소설로 써서 등단까지 했어요. 아, 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구만요.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아무래도 마지막에 이탈리아 대사관까지 가는 그 탈출신인 것 같은데 탈출 과정에서 이제 카체이싱이랑 총격 장면이 엄청 긴박하게 막 들어가 있어요. 이태리 대사관 앞에서 백기 들고 투항하는 과정도 엄청 극적이고 그 마지막까지도 급하게 붙인 그 모래주머니와 책들이 어찌나 야무지게 붙어있던지 네. 네 아무튼 굉장히 뭐 매드맥스 같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었는데
네, 저도 그 씬은 차가 정말 책이랑 모래주머니로 이렇게 둘러쌌더니 거의 슈퍼가급이어서
BMW랑 벤츠가 저 당시에도 그렇게 네. 좋은 역시 좋은 네. 차인가 이런
방탄차가
생각을.
되길래
네, 네.
영화적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강전대사 설명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총알이 정말 빗발쳤다고 해요. 근데 저도 내전 상황을 안 겪어봤지만 실제로 리비아 내전이 발발하려고 할 때 그때 공간에 있었던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물 안에 들어있으면 계속 총성이 들리고 한대요. 아. 네. 그러니까 뭔가 건물 밖으로 잠깐 한 발짝 나갔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엄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소말리아 정부군이 남북 대사 차량 행렬을 반군으로 오인을 해서 집중 사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저도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저렇게 정부군이 그러니까. 차량에다가 총알을 빗발쳐서 쐈을까 했는데 이게 사실이었다고 하고 또 북한 직원이 총을 맞고도 사력을 다해서 이탈리아 대사관까지 운전을 해서 간 뒤에 숨을 거둔 것도 실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뭐 당시 언론 보도도 보면 왼쪽 가슴을 부여잡고 네. 운전대를 몰아서 대사관 앞까지 차를 몰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팩트고요. 또 직원 사망 후에 북한 공관원들이 거의 넋이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숨진 직원의 그렇죠. 아내분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넋이 나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공관 현관에다가 시신을 묻고 간소하게 장례를 치렀다라고 합니다.
네. 이탈리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을 것 같아요. 본국 대사관에 그 동맹국도 아닌 북한 직원의 시신을 묻는다는 것이.
예,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어쨌든 탈출에 성공을 하잖아요. 진짜 이것도 정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극적으로 탈출을 하는데 케냐 공항에 도착을 해서 남북한이 이제 헤어지는 장면을 굉장히 담담하게 그려내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이 영화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서로 도와서 함께 생존을 했는데 또다시 이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 분단의 비극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에는 또 양측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모른 척한단 말이에요. 영화에서는 그게 참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이 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회고하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실제로도 비행기 트랩을 내려가기 전에 북한 대사가 먼저 다가와서 그동안 정말 고마웠지만 여기서 헤어지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신성 전 대사가 우리 케냐에 이미 숙소도 마련해놨다. 지금 여기까지 함께 왔으니까 우리랑 같이 가자라고 했더니 한사코 거절을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케냐에서까지 소말리아에 이어서 케냐에서까지 한국의 신세를 지면 평양에 돌아가서 혼이 많이 나겠구나. 강신성 전 대사 표현이 혼이 많이 나겠다라는 건데 이게 가서 정말 공경에 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각자 구족이 밖으로 나가서 이제 헤어지자라는 데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혹시나 이제 두 대사님 모두 외교관이니까 이후에 해외 공관에서 만나거나 연락이 닿은 적 있는지 여쭈니까 없었다라고 하고요. 이게 실제로 그 북한 대사 이름이 김용수 대사인데
림용수로 나온 영화에서
네 영화에서 실제로는 김용수 대사인데 제가 통일부 인물 정보 포털에 김용수 쳐서 네. 몇 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사진 보여드리면서 혹시 이분 아니냐고 다 아니라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태용 의원한테도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김용수 대사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태용 의원이 북한 외무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퇴직을 하신 태 의원 말로는 집으로 가신 분이어서 모르는데 당시 북한 외무성에는 그렇게 외교관으로 있던 남편이 일을 하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면 부인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갔대요.
그러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소말리아에서
내전 중에 숨진 이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가 외무성에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그 아내분과는 아는 사이였다라고 아, 합니다.
그,
태연이.
그 돌아가신 참사관의 아내.
예, 맞습니다.
참사관의.
예, 예. 그래서 이제 강신성 전 대사도 남북한이 왕래가 됐으면 벌써부터 평양에 가서 당시 이제 그 생사를 넘나들면서 탈출을 했던 공관원들 그리고 북측 대사 특히 찾아봤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좀 그 말씀을 듣는데 좀 찡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2021년으로 돌아와서 이 영화가 현재에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동안 끊겼던 남북 통신선이 다시 복원이 됐는데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되고 있는 걸로 보아도 되는 거죠?
예, 아무래도 통신선이 전면 복원된 게 1년 1개월 말이니까 이때 1년 1개월, 13개월 만에 정상적인 소통 채널이 다시 돌아가게 되니까 통일부도 굉장히 고무된 분위기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 채널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응답 없는 그런 채널이었는데 이제 응답을 하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협의를 하면 어떤 의제로 올릴지 우리는 뭐 인도 지원을 어떻게 할지 이런 리스트를 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출입을 하는 기자들도 좀 더 이제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지난 1일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신선 복원에 대한 청구서를 지금 내민 상황이 된 건데 그래서 지금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시한부가 아닐까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신선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끊는 게 아니라 물론 지난해 북한이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아예 폭파를 시켜버리긴 했지만 그 채널 자체는 물리적으로 끊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응답을 안 하면 그만인 거고 또 다시 응답을 하면 그냥 다시 복원이 되는 거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복원할 수 있는 만큼 또 쉽게 끊을 수 있는 거라서 좀 계속 이렇게 현재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아 이걸 좀 잘 유지를 해나가야겠다라고 좀 신중하게 보는 분위기도 있고요. 네.
그러면 외교 기자 입장에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모가디슈 탈출 사건이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나 의미가 뭘까를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저는 영화도 보고 또 그 영화가 배경이 된 그 실제도 어땠는지 이제 강신성 전 대사도 인터뷰를 해보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자꾸 하게 되긴 하는데요. 그럼 이제 오히려 이제 강신성 전 대사의 설명에 따르면 실화가 서로 계산을 하지 않고 순수하고 좀 어떻게 보면 영화 같고 영화가 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우리에게 와닿게 아 앞뒤 재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서로에게 이득이구나 윈윈이니까 같이 힘을 합칠 수 있었겠구나 하면서 관객들이 납득할 만한 장치들을 깔아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영화가 재밌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 반응도 좋고요. 강신성 전 대사는 좀 아쉬워하지만
네.
그래서 요즘에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무조건 우리가 한 민족이니까 함께 하자라는 이 담론은 이제는 좀 약간 오래되지 않았나.
젊은 세대들한테는 예. 별로 와닿지 않는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에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생각해보면 남북도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면 서로 소모적이다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현실적으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지를 담담하게 따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또 박현주 기자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영화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또 생각해볼 거리도 막 던져주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 추천드립니다. 이미 스포일러 때문에 안 듣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 안 들으려나 아무튼 저는 영화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또 사실은 이렇게 실제 사건을 다루는데 뭐 실제 사건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고증을 했고 한편으로는 담담하지만 또 한편으로 건조하게 또 한국 영화인데 이 작품을 그려낸 것이 흔치 않은 상황이라 전 되게 수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보시고 실제 사건이랑도 비교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박현주 기자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재밌어요.
오늘도 너무나 재밌게 이야기 해주셔서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언제 나오실 거예요?
다음에 또 외교 이슈 네. 뭐가 예정되어
바로
있죠?
바로 상암으로 다녀오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다시 새로운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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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